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예, 다니엘서 11장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다니엘서 중에서 11장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예, 이거 방송 강론이기 때문에요.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복잡하게 살피는 일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11장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세상 역사적 전쟁과 영적 투쟁이 함께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나갈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요, 박진영 목사님께 626, 374, 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626, 497, 8199번으로 전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죠. 지난번에도 봉독했는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예.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결국 영적 큰 전쟁은 미가엘과 루시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니엘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또 미가엘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전쟁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과 얽혀서 진행되는 것이 이 11장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하시죠.
예, 먼저 목사님이 다니엘 11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다니엘 11장 1절, 2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예, 이 계시는 고레스 3년에 본 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가브리엘이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다니엘 오직 그 21절인데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예,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을 도우는 분이고 가브리엘은 또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네.
네, 1절에는 가브리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11장 1절에.
네.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아마 목사님이나 애청자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었죠.
네.
예, 다니엘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 가브리엘이 이 사건을 왜 말했을까요? 예, 지금 다니엘을 도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해지는데요. 10장은 영적 투쟁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다니엘서 전체가 영적 투쟁이 모든 예언의 배후에 있습니다. 예, 사자굴 사건에도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루시퍼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때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했던 분이 가브리엘이고 다리오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고민한 모습이 다 가브리엘의 감화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한 것도 가브리엘이었을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예, 이것이 10장에서 말한 영적 투쟁의 성격을 미리 귀띔하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 진행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런 영적 투쟁이 개입해 있다는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6장 사건에도 바로 배후에는 이런 영적 투쟁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죠. 예.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생각이 나는군요.
아, 예.
그 이야기의 배후에도 시랍 신들의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영적 투쟁 이야기가 매우 닮은꼴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예, 어떤 문학평론가가 문학사조를 논하면서 고대에는 신본주의 문학이었는데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인본주의 문학이 되었고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동물주의 문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고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 배후에 신들의 간섭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십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의 배후에는 언제나 영적 실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네.
사단은 이런 사실을 선수를 쳐서 사람들에게 영적 실상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학 작품 배후로 나오는 신들은 이름만 신이지 인간들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지닌 속물들입니다.
네.
그런 신들은 인간의 욕망과 소망을 욕망의 극대화해서 형상화한 인간의 욕망의 모습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네.
예. 특별히 제우스가 그렇죠. 예.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다 그런데요.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세계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문화적 영향을 좋아하는 신학자들은요. 창조 사건이나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1장, 3장, 더 길게는 11장까지를 신화 내지 설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예. 오늘날 온 세계에 있는 신학교의 80% 정도가 그렇게 설화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면에서 루시퍼는 엄청 성공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주시고 요한 14장 29절에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언의 성취 여부를 통해서 진위를 구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히랍 신화를 배경으로 기록한 문학 작품과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는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거든요.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하여 우리는 면밀하게 연구하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과연 성취되었는지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른 신앙 사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배경이 그 히랍 신화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같이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예. 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괜히 일리아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좋은 의논을 하게 했잖아요.
예. 아, 살아계시고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전이나 상상으로 만든 문학 작품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와 루시퍼 사이의 투쟁의 전장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네,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실들의 배후에 영적 세력들이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가브리엘은 이런 사실을 다니엘에게 상기시킨 것이죠.
예.
다리오 원년에 도왔다는 그 말로.
예.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아마 무척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때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사실을 아마 회상했을 것입니다.
예.
다니엘의 믿음과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은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장 2절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했죠. 다니엘이 고레스 3년의 계시를 보았으니까 여기 새 왕에는 고레스는 들어가지 않죠.
예.
그러므로 이들은 고레스가 죽은 후에 뒤를 이은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 이은 왕은 캄비세스 고려서의 아들이고요. 그가 애구 원정에 가 있을 때에 본국에서는 정변이 있었는데요. 가우마타라 하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했죠. 그는 캄비세스에게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는 그럴듯하게 꾸민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놀라서 비밀히 귀국해가지고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속아서, 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 가우마타는요,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말하고 속이고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가 죽고 2개월 후에 왕실 원로들이 조사한 결과 스메르디스라는 이름으로 왕권을 찬탈한 자가 가우마타라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를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왕족인 다리오를 중심으로 가우마타를 쫓아내었습니다.
네.
예. 그가 왕위를 찬탈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했는데 다리오 1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라는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네. 예. 그 왕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어떤 이 영적인 투쟁이 그 배후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틀림없이 영적 투쟁이 있었다고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캄비세스와 가짜 스메르디스가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재건 공사를 중지시킨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캄비세스와 가우마타가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의 뒤를 이은 왕들인 것이 맞습니다.
네.
예, 캄비세스와 가우마타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가우마타와 캄비세스 사이에 있었던 사실, 즉 다리오가 가우마타를 축출한 사실 등에도 영적 세력이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 캄비세스가 그대로 왕위를 유지했다면 다리오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네, 다리오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조서를 내려 도움을 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후의 영적 투쟁에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왜 악의 세력이 그렇게 성전 재건을 두려워했을까요?
예, 성전 또는 성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복음의 상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다니엘 공부를 시작할 때나 또는 7장을 시작할 때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는 그 중심에 성소 재건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면 사단의 정체와 그 멸망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예, 다니엘 1장에서 6장은 세상에 있는 성소에 대한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방어지언이고요.
네.
또 이 사단은 성소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네.
사단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예,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해서 세상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늘에 참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늘 성소를 두고 벌어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이 그 중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 성전에 설계되어 있는 구원의 섭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네. 사단은 성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재건하셨고 8장에서 본 대로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에서 사단은 패배한 존재가 되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적 세력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네.
이 페르시아 왕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사단은 결국 하늘 성소를 공격합니다. 즉 하늘 성소의 기능을 세상의 교회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소를 헐고 탐의들을 자신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한 것은요, 11장은 8장의 예언을 좀 더 자세하게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지난 시간에 안 한 것 같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11장은 이 8장의 예언을 좀 더 자세하게 8장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네.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다음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니엘 11장 2절에 남은 부분이 있죠.
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가 2절에 다니엘 11장 2절에 남은 부분이거든요.
네.
이 페르시아의 이제 캄비세스, 거지스멜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이 그 넷째는 바로 이 다리오 1세 다음에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건 다리오의 아들인 아수에로입니다. 이 아수에로는 역사책에는 크셀크세스라고 적혀 있고요.
네.
바벨론식으로는 카샤 야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음으로 읽으면 아하수에로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예언한 대로 아하수에로는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역사책에서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사람이 아주 큰 부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에스더 1장 1절로 4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레오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하지요.
예.
180일 동안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은요, 다리오 1세가 헬라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헬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네.
이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아하수에로에게 군대를 보낸 민족이 40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도, 구스, 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에서 용병이 왔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모든 사람을 격동시켰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네.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졌다는 것은 돈으로 용병을 많이 고용한 사실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예. 예,
정말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미리 보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예.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 큰 전쟁은 에스더 사건에서도 현저히 나타났네요.
음흠.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고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꾸민 음모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한 사건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네요.
옳습니다.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다니엘 10장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했고요, 미가엘과 사단의 투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11장으로 연결되면서 페르시아의 네 왕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투쟁의 승리를 보여주죠.
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때에는 에스더 사건이 터집니다.
네.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승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계시하실 때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먼저 선언하시거든요.
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시간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먼저 상하는 것이었지만은요, 성경 기록은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은 승리를 할 것을 보증한 그러한 방법으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계시록의 기록들도 그렇습니다.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하여 예언할 때도 1장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서 승리를 보증하셨고요, 일곱 인을 계시할 때도 5장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셨고요, 네. 8장의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도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사실을 보여주셔서 승리한 결과를 먼저 계시하십니다. 예,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참고 견디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서는 페르시아를 건너뛰고 헬라가 등장하네요.
아, 그러네요.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요, 그는 에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고 자치권을 주고 다리오 때에 중건한 성전이요 60년을 지나면서 다시 퇴락한 것을 다시 중건하도록 했습니다. 네. 에스라서를 읽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투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투쟁이요. 네. 그러나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은 헬라와의 전쟁에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다가 다리오 3세 때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전하고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그 자리를 헬라에게 넘기게 되죠. 네. 이 3절에 나오는 헬라의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이것은 다니엘 8장의 숫염소에 대한 예언을 사실적 언어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네.
8장의 순염소에 대한 예언을 잠깐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이 8장에 보면은요, 순염소가 나와서 순양을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순양은 메데바사고 순염소는 헬라입니다. 그런데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강성할 때에 갑자기 그 뿔이 꺾이고 그만 못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예. 11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11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다니엘 11장 3절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예, 그 이제 8장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8장 8절과 21절과 22절인데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네. 예, 표현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1장 3, 4절에도요 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림에 임의로 행하는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8장에 있는 얘기하고 사실 꼭 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왕은 8장에 알렉산더로 계시된 그것을 좀 더 실질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해 주죠.
네.
그래서 이 헬라 왕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가 한창 강성할 때에 그가 죽고 그 나라는 내 나라로 분열되고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나라가 돌아가지도 않고 알렉산더가 뜻한 대로 나라가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예언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고레서 3년에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고레서 원년이 539년이거든요.
네.
BC 539년, 538년이지 않습니까? 고레서 3년은 535년이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얻은 것이나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것은 BC 311년의 얘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년도 훨씬 더 후에 사실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정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다니엘은 이거 예언을 기록만 했지 다니엘은 이거 이렇게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다니엘뿐만 아닐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도 했겠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성경만 읽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후에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게 죽을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과거의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에 의해서 미래의 것도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언대로 정말 성취되었거든요.
네.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일어날 세력이 특별히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을 세상 권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뿌리, 내 나라가 갈라지고, 내 뿌리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내 나라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세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을 세상의 권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네.
예, 물론, 알렉산더가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우하는 사실에도 영적 투쟁의 결과가 있었던 것을, 누굽니까? 요세푸스.
네.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에서 보면은 그것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에 대한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미리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때 당시에 기록한 선지자들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네,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요.
네, 네. 그럼 우리는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죠.
네. 목사님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없어서 예. 시작하다가 말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세요.
예. 예.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언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 확증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함께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바른 신앙생활로 이기는 삶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